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은 17일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면서 사드는 분명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핵무기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상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대해 그런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는 본질적으로 방어용 무기 체계로 적의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부 미사일이 이론적 관점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임명돼 미 서부 연안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미 해군의 작전 구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7일 러시아에서 열린 제20회 국제경제포럼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말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함께 일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늘날 사실상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리는 이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협력하길 원하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CNN 기자와 만나서도 차기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선 현명한 사람이라면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미국 관계를 완전한 관계로 복원한다는데 나쁠 게 있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은 많지 않지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있어 그녀만의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던 90대의 전직 독일 나치 친위대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레인홀트 헤닝의 집단 학살 방조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올해 94살인 헤닝은 유대인을 포함해 약 17만 명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헤닝은 1934년 나치 청소년 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친위대원으로 아우슈비츠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헤닝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도시에서 우유 가게를 운영하다가 1984년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헤닝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은 이번 판결 직후 항소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법원이 17일 민주화 인사 2명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루 갱송 씨는 이날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루 씨는 중국 당국이 불법단체로 규정한 중국 민주당의 활동을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루 씨와 함께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기소된 첸 슈킹 씨도 10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중국 민주당을 지지해오다 수차례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학교 교관 출신인 루 씨는 지난 2008년에도 국가 전복 혐의로 4년간 교도소에 수감됐었습니다. 첸 씨는 학생 시절인 1989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2007년 역시 징역 4년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중동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영토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라고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16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ISIL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일부 잃기는 했지만 전투력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ISIL은 현재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수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만 2만 2천 명의 전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ISIL이 리비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브레넌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브레넌 국장은 최근 미 남부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범인 오마르 마틴과 ISIL과의 직접 관련성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이히만. 수많은 유대인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냈던 그를 두고 철학자이자 언론인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이른바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특별한 악인도 또 이념에 치우친 광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것은 악일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독일은 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유대인들의 학살을 도운 혐의로 94살의 한 남성에게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유대인들이 살해될 것을 알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세상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념이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이번 판결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8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점차 흐려져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0도, 신의주 19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에서 26도, 함흥 20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5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킨의 노래입니다. Everybody's Chang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 16일 백주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영국 하원 의원이 총격 살해됐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일주일 남기던 시점에서 탈퇴 반대 운동에 앞장서던 정치인이 변을 당한 이 사건으로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반군을 폭격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밝혔고요. 러시아 육상선수단의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영국 하원 의원이 총격 살해됐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네. 이 영국에서는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투표를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브렉시트 반대 운동에 앞장서던 노동당 소속 41살 여성 정치인 조 콕스 하원 의원이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브렉시트 찬반 진영은 모두 콕스 의원 사망에 애도를 표시하면서 유세를 잠정 중단했고요. 브렉시트 국민 투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요, 이날 오후 1시쯤에 콕스 의원이 런던 북쪽에 위치한 자신의 지역구 웨스트 요크셔의 버스톨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에 지역 주민인 52세 남성 토머스 메이어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메이어는 브리튼 퍼스트, 다시 말해서 영국이 먼저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콕스 의원의 총격을 가한 뒤에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는데요. 콕스 의원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네, 자, 이 범행 동기가 브렉시트 찬반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먼저다,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공격하면서. 네. 하지만 현지 경찰은 범행 이유를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정부 관계자들도요, 메이어의 범행이 정치적인 동기를 가졌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반대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던 콕스 의원의 피살은 영국 정치권에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단 이 투표율이 임박하면서 달아오르던 브렉시트 찬반 양 진영의 국민투표 유세전이 멈췄습니다. 브렉시트 반대 진영을 이끄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요, 유럽연합 잔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지브롤터 방문을 취소하고 투표운동을 중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콕스 의원이 소속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당수도요, 주말까지 모든 국민투표 관련 유세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투표를 앞두고 극한 분열로 치닫고 있던 영국의 정치 상황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겁니다.
예, 자,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권 밖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 가열이 되면서 영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던 상황이었는데요. 콕스 의원의 사망으로 시장 안팎에서는 23일로 예정된 국민투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돌면서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이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었죠.
예.
또 극우 단체나 반이민주의자들의 활동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총격 용의자인 메이어가 범행 당시 외쳤다는 브리튼 퍼스트, 영국이 먼저다라는 영국 극우 정당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침 사건이 발생한 어제 오전에는 극우 성향 나이절 페러지 영국 독립당 대표가 인종 혐오를 자극하는 브렉시트 홍보 포스터를 발표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영국 언론들은 브렉시트 찬성 진영이 인종 혐오와 반이민 정서에 호소하는 구족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운동을 벌여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이 브렉시트 찬반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콕스 의원 피살 사건 직전까지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연합에서 탈퇴하자는, 즉 이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여론이 좀 앞서는 분위기였습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과 여론조사업체 ICM이 지난 13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탈퇴가 45%로 42%를 기록한 잔류 의견보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약 13%의 부동층, 다시 말해서 아직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열렬한 브렉시트 반대 운동가였던 콕스 의원의 사망을 계기로 잔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서방 매체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당초 유럽연합 탈퇴 문제에 대해서 영국인들의 찬성 또는 반대 여론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근소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콕스 의원 피사 사건 이후 브렉시트 투표의 결과를 더욱 말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이제는 전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유럽연합 잔류를 위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계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원하는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주가가 오른 것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서 유럽 전체 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입니다. 실제 국제금융권을 중심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USA Today 신문은 이번 사건이 브렉시트 캠페인의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계속 남자는 측에 여론이 모일 수 있다는 건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7일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영국이 유럽연합에 계속 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을 폭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러시아 제트기가 시리아 남부지역에서 ISIL과 전투 중인 시리아 반군에 폭탄을 투하했고요. 이 가운데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병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미국 고위관리가 16일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요.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 접경지역인 알탄프 인근에서 발생한 러시아 제트기의 이번 활동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의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네, 미국은 이번 폭격을 단행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러시아 측에 요구하는 한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바란다고 이 관리는 밝혔습니다.
예. 자, 시리아에서 이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군요.
네, 러시아의 군사력이 시리아에 배치된 데 대해 미국은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러시아가 단행한 이번 폭격은 이 지역에서 이미 긴장이 고조된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며칠 전 러시아와 시리아를 대상으로 올해 초 체결된 휴전협정을 준수하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이 강경한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냈었죠.
네, 케리 장관은 전날 이란 관리들과 만난 직후에 시리아 내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는 우리의 인내심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자, 러시아도 최근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AP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는 것은 시리아 전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이 미국을 상대로 경고를 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바샤르 아사드 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이 지역을 완전한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 국무부 관리들이 아사드 병력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촉구했다는 보도에 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예. 자, 근데 국무부 관리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촉구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16일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의 보도로 알려진 건데요. 미 국무부의 중간 이상급 고위 관리 51명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이 내전을 끝내기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내부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베트남 전쟁 때부터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불만 신고서를 설치 운영해왔는데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 특정한 정책에 대해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이번처럼 많은 수의 관리들이 서명한 일은 전례가 없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현재 시리아에서 어떤 군사적 활동을 하고 있나요?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시리아 현지에 병력을 파견한 온건 반군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이들 반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과 싸울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아사드 정권의 교체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에 허용한 시리아 관련 군사활동은 ISIL 퇴치 작전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자, 오는 8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계 올림픽이 막을 올리는데요. 세계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이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그런데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예,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는요. 17일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이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러시아의 육상팀의 리우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연유로 이 출전이 금지된 거죠?
러시아 육상 국가대표팀이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과 함께 도핑 테스트, 그러니까 이 금지약물 복용 검사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뒤에 그 사실을 숨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올림픽은 세계 최대 체육행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러시아 측은 올림픽을 앞두고 출전 금지 처분이 풀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육상연맹 측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 이사회는 러시아 선수단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고 결국 올림픽 출전은 불발됐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체육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성명에서 국제대회 출전 재개를 위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했다면서 일부 다른 선수들의 부끄러운 행동 때문에 깨끗한 선수들의 꿈마저 좌절됐다고 이번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해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금지약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2014년 말 독일 공영방송 ARD가 러시아 육상계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 실태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송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예.
방송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는 물론이고 러시아 반도핑 당국과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얽힌 대형 추문이 드러났는데요. 세계 반도핑기구는 러시아 육상계를 집중 조사했고요. 관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러시아 육상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자, 이후에 러시아 육상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요?
강력한 징계를 받은 직후에 자구책을 만들어서 금지약물 척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통해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며 올 초부터 꾸준히 국제대회 출전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고요. 러시아의 인기 육상선수 가운데 한 명인 장대 높이뛰기의 엘레나 이신바예바는 약물 복용 혐의가 없는 선수까지 모든 사람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서 개인적으로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예. 자, 올림픽 개막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미국 USA Today 신문은요. 러시아 측이 이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전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번 조치를 수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IOC가 오는 21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세바스티안 코 IAAF 회장은 적절한 금지약물 검사를 통과한 러시아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방문하고 최근 총기 테러로 숨진 희생자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수계층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의 가장 큰 대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노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히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서 Commander in Chief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현 미국 대통령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컨설러 인 치프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 위로 사령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임기 중에 여러 차례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또 한 차례 이 위로 사령관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 총기 난사 사태로 이 테러로 49명이 사망한 이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직접 찾은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이 희생자 가족을 만나서 직접 위로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랜도 시내에서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만났는데요. 2시간 동안 비공개 만남을 가진 뒤 유족의 슬픔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올랜도 방문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동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추모 장소에 흰 장미 49송이로 만든 꽃다발을 헌화했습니다. 장미 49송이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49명을 의미하죠.
네. 자,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오마르 마틴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마틴도 총격전 중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마틴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이 테러로 다뤄지고 있고요. 또 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한 나이트클럽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또 증오범죄로도 다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목요일 바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테러이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범죄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You can't break up the world into us and them and denigrate and express.
오바마 대통령은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부색이나 신앙, 성 정체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증오를 나타낼 수 없다는 건데요.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중요하고 모두가 존엄하다는 이 기본적인 신념을 다시 확인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희생자 가족들이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는 겁니다.
네. 전날인 수요일이죠.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촉구하면서 장시간 연설을 한 필리버스터를 벌이기도 했죠.
네,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주도했는데요. 공화당 지도부가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 데 동의하자 14시간 이상 계속해온 필리버스터를 끝냈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는 월요일 4개의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인데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2개와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 2개입니다. 민주당은 이 테러 요주의 인물 명단에 올라있는 사람들에 대한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총기 구입 희망자의 신원 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이번 올랜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맥케인 의원이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부상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면서 테러 단체 알카에다가 시리아로 갔고 ISIL이 됐다는 거죠.
네. 자, 이 맥케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후보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대선 때 현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는데요. 맥케인 의원은 ISIL의 세력이 커진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자 오바마 대통령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공식적인 지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공화당은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후보로 각각 확정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다른 후보들이 일찌감치 모두 사퇴했지만 민주당은 아직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남아 있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목요일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군요.
예, 샌더스 후보는 목요일 지역구인 버몬트주 버링턴에서 한 연설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클린턴 후보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major political task that together we face in the next 5 months is to make certain that Donald Trump.
샌더스 후보는 앞으로 5개월 동안 민주당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크게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편견을 이 선거운동의 초석으로 삼는 사람이라면서 주요 정당의 후보로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조만간 직접 나서서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는 일에 한몫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샌더스 후보가 언제 공식적으로 패배를 시인하고 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할 것인가? 이것도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목요일 연설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클린턴 후보 지지 의사를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예.
샌더스 후보는 목표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는 데 그쳐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제, 사회, 인종,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건데요.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이 샌더스 후보는 임금 인상과 무료 공립 대학 교육 등 노동자 계층의 권익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화요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 선거가 끝난 뒤에 이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만났는데요.
네.
긍정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양측이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샌더스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진 않았죠.
예, 샌더스 후보는 목요일 연설에서 여러 매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클린턴 후보와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클린턴 후보와 계속 논의를 거쳐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앞서 샌더스 후보가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 점을 두고 샌더스 후보를 공산주의자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앞서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약 25%가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영어로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소수계라고 하죠. 이 흑인과 아시아계와 같은 유색인종 또는 유대인 그리고 성적인 취향이 다른 성소수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소수계층 가운데서도 특히 이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에 가장 취약하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증오범죄란 특종 인정이나 종교신자, 성소수자와 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난 12일 올랜도의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증오범죄인 것으로 분류되면서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증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그러면 미국에서 이 증오범죄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석해봤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의 자료를 근거로 소수계 가운데서도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 보통 게이나 또 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성소수자들은 여성이 동성인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레즈비언,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게이 또는 물론이고요. 이 양성애자를 뜻하는 바이섹슈얼과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
미국에선 이런 명칭의 첫자를 따서 LGBT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2014년 FBI의 보고서를 보면 LGBT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율이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보다 두 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05년만 해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2014년도엔 LGBT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율이 유대인을 앞지르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증오범죄로 다뤄진 건수가 5,462건에 이르는데 이 중 절반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수록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합법화를 판결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증오 범죄 전문가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LGBT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LGBT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더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동성 결혼 합법화를 언급하셨는데요.
네.
이 연방 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동성 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대법원의 이런 조치를 미국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면서 일부 반대자들은 폭력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건수가 이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성소수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이 LGBT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범죄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드러날 수 있다 보니까 신고를 꺼린다는 거죠. 뉴욕타임스 신문은 또 AP통신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천 개 이르는 시와 지역 경찰국이 증오 범죄를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증오 범죄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네.
실제로 증오 범죄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증오 범죄에 대한 지역 경찰 당국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나마 대도시나 성소수자의 인구가 많고 이들의 영향력이 큰 도시들은 성적 취향에 따른 증오 범죄 접수 건수가 많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2014년 미시시피주에서는 주를 통틀어서 단 한 건의 증오 범죄만이 접수된 반면에 LGBT의 활동이 많은 코네티컷 주의 경우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 접수 건수가 23건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소수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별이나 인종이 다양할 텐데요. 여기에 따른 피해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예,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폭력 방지 프로그램이란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LGBT 중에서도 흑인 또는 중남미계 성전환자가 가장 많은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 또 LGBT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범죄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LGBT 옹호단체들은 성소수자들, 특히 성전환자들의 경우 현행법의 체계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점차 더 수용하고 있지만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선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is decision reflects the committee's careful approach in setting monetary polic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mixed.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6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노동시장 개선이 둔화됐고 일부 기업 투자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다며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25에서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죠. 연준은 1년에 8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미국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데요.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줄여서 금리라고도 하는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또 금리가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준금리의 정의.
우선 기준금리는 영어로 Benchmark Interest Rate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이자는 돈을 빌리고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인데요. 빌린 원금에 더해서 주는 돈이죠. 그리고 이 원금에 대비한 이자를 Interest Rate,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연방준비제도니까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연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The committee judged that a modest increase in the federal funds rate target is now appropriate.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은 지난해 말 0%대를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고용 여건도 상당히 개선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유지했던 이 초저금리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서두르지 않고 경제 회복에 따라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릴 때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과연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을 할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금리를 낮출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때는 언제일지 알아볼까요?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연금리가 10%라면 어떤 은행이 100달러를 빌렸을 때 총 10달러를 이자로 내야 되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가 낮아서 만약 금리가 1%라면 100달러를 빌리고 이자를 1달러만 내면 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중은행끼리의 금리도 자연히 낮아지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돈 쓰기를 주저했던 사람들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 소비 활동을 늘리게 되겠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오른다 싶으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예금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대신 예금을 하면 이자를 많이 쳐주니까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예금을 하게 되겠죠. 또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도 적정한 때에 걷어들이지 않는다면 물가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고 또 돈이 과도하게 불면서 경제에 거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거품이 급격히 꺼져버린다면 경제는 또 한 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 시중에 돈이 줄면서 물가도 잡히고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경제국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의 투자자들이 이자를 많이 쳐주는 미국은행에 투자하게 되면서 자국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신흥국은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면서 신흥국 자본 유입은 지난 몇 년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리를 인상하면 전 세계 퍼진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죠. 또한 각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금리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금 유출을 막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자국 내 경제 활동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각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북한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과의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중국의 해외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투자를 거둬들이면 북한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간접적으로 북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keep someone posted. Keep someone posted.
Before we find out what thi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 need to leave now, but keep me posted on anything that happens while I'm away.
Sure. I will keep you posted by phone or email.
Thank you.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I need to leave now. But keep me posted on anything that happens while I'm away.
나 지금 가봐야 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알려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ure, I will keep you posted by phone or email.
그래, 전화나 이메일로 계속 소식 전해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은
Thank you.
고마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keep someone post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need to leave now, but keep me posted on anything that happens while I'm away.
Sure, I will keep you posted by phone or email.
Thank you.
'Today's expression is keep, K-E-E-P, keep someone posted, P-O-S-T-E-D, posted, keep someone posted. If you keep someone posted, you make sure someone knows what is happening. So it simply means to keep someone informed. Keep someone posted는
누군가에게 최신 정보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다는 뜻으로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asks me to keep him posted even though he is leaving.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leave now, but keep me posted on anything that happens while I'm away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Please keep me posted about the report. Please keep me posted about the report.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그 보고서에 관해 계속 알려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Our boss kept us posted about any changes in the office. 는 우리 직장 상사는 사무실에서 생기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줬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need to leave now, but keep me posted on anything that happens while I'm away.
Sure, I will keep you posted by phone or email.
Thank you.
Let's review. To keep someone posted is to keep someone up to date and informed of what is happening. Keep someone posted. Keep someone post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뉴욕 뉴욕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nt to be a part of it. New York, New York. These vagabond shoes are longing to stray right through the very heart of it. New York, New York. I want to wake up in a city that doesn't sleep and find I'm king of the hill, top of the heap. These little town blues are melting away. I'll make a brand new start of it in old New York. If I can make it there, I'll make it anywhere. It's up to you, New York, New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유럽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한 뒤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적 규범 등을 더 이상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와 적대적인 군사적 움직임으로 인해 조성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동부 지역, 즉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발트 3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28개 나토 회원국은 미국의 지원 아래 유럽 전역에 걸쳐 기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민스크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G7 등 여러 나라와 공조를 통해 우리는 지난 2년 일관되고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이행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유가 하락과 지속되는 구조적 취약성 등과 맞물린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압력에 직면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안정과 주권 및 영토의 수호와 보전 등을 위해 6억 달러 규모의 비군사적 안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동유럽과 유라시아 국가들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개혁을 이루고 부정부패와 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비확산과 핵안보, 대테러 활동 등과 같은 상호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러시아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내 자유와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